출애굽기 111번 메시지. 성막의 뜰 두 번째.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와 영역을 의미함. 바깥뜰은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와 영역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그리스도가 거처하는 곳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네 단계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교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이며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이라는 책은 성경 전체가 건축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처음 두 장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은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를 언급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세 종류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건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인 두 끝 사이에 하나님의 건축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 성취를 위한 영원한 건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그분의 예비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요 사역은 건축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에는 주의를 기울이나 그분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부르심, 구속, 구원은 다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남까지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행하고 계시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를 가르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분의 건축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활동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요 사역의 한 부분인 건축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이 목적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우주적인 거처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우리는 이러한 건축의 예표와 모형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성막의 폭이 10규빗 길이가 30규빗으로 작았지만 각 방면에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관계된 어떤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모형을 창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성막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식양은 하늘에 속한 식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인 성막은 영역과 경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역과 경계가 바깥 뜰이었습니다. 나는 재산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진 집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거처는 명확한 영역과 함께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144규빗의 성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를 표시하기 위한 벽을 갖고자 하십니다. 성막들의 치수. 성막들의 길이는 100규빗이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10의 10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왕 중 왕, 노래 중의 노래와 같은 표현에 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높은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뜰의 폭은 50규빗입니다. 50은 10의 5배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책임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10은 완성의 수이고 5는 책임의 숫자입니다. 우리의 손에 다섯 손가락이 없다면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각 손에는 네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하나가 더하여 있습니다. 4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존재를 상징하고 1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에게 더하여진 하나님을 가진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의 수는 이제 5라는 숫자입니다. 바깥들의 면적은 길이 100규빗에 폭 50규빗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세로 100규빗씩의 정사각형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방향의 절반이라는 것은 전체 단위인 하나의 절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하나의 절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간증을 의미합니다. 그 바깥들은 간증이었습니다. 하나의 절반은 나타났고 다른 하나의 절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전체로서 완성될 것인데 그것은 정방형이고 직사각형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간증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다른 절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위해 하나의 다른 절반을 필요로 하는 결혼한 부부의 한쪽 절반과 같습니다. 포장. 뜰의 포장은 그 경계로서 건축의 표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의의 표현과 경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입니다.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이 의의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시요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의 표현이십니다. 바깥들이 있는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인 세마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희고 빛나고 깨끗하고 정연했습니다. 섞인 것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깥들이 있는 성막은 다 의로운 영역을 묘사했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타내지는 것을 묘사했으며 지금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타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오늘날 합당한 표현을 가져야 하는데 그 표현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는 그러한 의의 표현입니다. 교회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건축의 표현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주 그러한 경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아나타내는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골로새서 3장 10절과 함께 별해볼 때 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왔는데 그것은 의와 거룩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워졌으며 그것은 의와 거룩의 표현을 가집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의 표현은 밖으로는 의이고 안으로는 거룩입니다. 바깥들에 쳐진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합니다. 성막 내부에는 금이 있었고 널판들과 가구들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의의는 하나님의 행사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행사에 있어서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밖으로의 표현은 의여야 하고 안의 표현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는 모든 것이 그분의 거룩한 본성의 표현인 금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표는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의 섬세한 면을 보여줍니다. 한 폭의 그림이 많은 말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묘사하기 위하여 1,000마디의 말을 사용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적절하게 묘사해낼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얼굴이 나온 사진 한 장을 갖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신약의 책은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것들을 보기 위하여 모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모형 안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그 뜰에 있어서 우리는 밖으로는 의의로 나타나고 안으로는 거룩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의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포장으로 쳐진 세마포는 고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조잡하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사신 삶이 섬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는 또한 꼬아서 짠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통한 다루심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 그것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살아 계셨을 때 고난들을 통하여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크기. 이제 우리는 세마포장의 크기에 이르렀습니다. 양편 세마포장의 길이는 각 100규빗씩, 그 뒤편의 폭은 50규빗, 문 앞 양편의 세마포장의 길이는 15규빗씩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총 280규빗이 됩니다. 이는 성막의 앙장 10폭의 길이의 총 합계와 같습니다. 세마포장의 길이와 성막 위의 앙장 10폭의 길이의 합계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성막의 바깥들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성막의 덮개에 필적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외적 표현 또한 교회의 덮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과 덮개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성막을 덮는 앙장과 바깥들을 두르는 세마포장은 다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바깥들을 두르는 세마포장에는 색이나 수놓은 곳이 없는 데 반하여 성막을 덮는 앙장에는 수가 놓여지고 여러 가지 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80은 40을 7번 곱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시련과 시험의 숫자이며 7은 이 세대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극심한 시련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시련을 거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시험과 시련들은 확실히 충분한 7배의 것으로 40의 7배였습니다. 27장 18절에 따르면 세마포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우리는 5라는 숫자가 책임을 의미함을 지적했습니다. 세마포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점을 봅니다. 즉, 백색의 세마포가 뜻하는 의와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책임입니다. 의는 결코 책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은 당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의롭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나 자녀로서, 고용주나 고용인으로서, 심지어 이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로워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이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때에만 의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에 대해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의 표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의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기둥과 기둥받침, 놋받침. 놋받침은 하나님의 건축에서 분별의 기초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이 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경계는 바로 분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분별, 이 경계는 기초, 즉 놋받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 분별의 기초이십니다. 세마포장은 놋기둥 위에 쳐졌고 기둥은 놋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들에서 놋과 세마포, 즉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놋과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세마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가 놋으로부터 나옴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산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표현이 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행하는 어떤 것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분입니다. 놋받침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의도, 생각, 성향,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심판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의의 경계를 분별하는 토대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결과는 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심판받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항상 머무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떤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떤 것을 말하겠지만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함으로 의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한담의 근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말에서 나옵니다. 가령 내가 한 형제에 대해서 한담할 유혹을 받는다 합시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나는 한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한담 듣기를 즐기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놋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놋받침으로 암시됩니다. 결혼한 형제들은 그들의 아내와 대화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들의 말은 너무나 자유로워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면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심판하는 요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를 두는 요소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 생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받은 이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게 지켜주는 내적 느낌과 같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 느낌은 하나의 금지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금지의 단계에서 심판의 단계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금지와 심판의 차이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으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심판받은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받은 생명은 의로운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경계와 분별의 기초인 놋받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둥 11절은 그 부편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라고 말합니다. 은이며라는 구가 갈고리와 가름대 둘 다를 언급한 것처럼 놋이요라는 구도 받침과 기둥을 다 수식합니다. 그러므로 받침과 기둥은 다 놋입니다. 애매모호한 번역을 취해온 어떤 성경교사들은 기둥이 다른 재료인 은이나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이나 조각목은 그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적 의미에도 맞지 않습니다. 놋기둥은 하나님의 건축의 분별을 위해 서서 지탱하는 힘이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별의 기초이실 뿐 아니라 또한 서서 지탱하는 분별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침과 기둥은 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영광받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특히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려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에서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의도는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도록 훈계나 권면의 가르침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 그분의 생명이 심판받은 생명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살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더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분의 표현인 하나님의 의를 산출하는 기초와 지탱하는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60. 기둥과 받침의 수. 성막의 뜰에는 총 60개의 받침과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양편에 각각 20개씩, 뒤편에 10개, 앞편에 10개입니다. 여기에서 6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은 육신의 모양을 입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6이라는 수는 암시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 안에서, 사람의 육신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타락한 육신의 모양을 갖고 계셨으며 이러한 육신 안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받은 생명의 요소입니다. 이러한 심판받은 생명 안에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사람의 육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심판받아야 하며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육신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합니다. 60이라는 수는 6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60개의 기둥과 60개의 받침을 더해본다면 120이라는 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60이 120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과 20의 수에는 6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6이라는 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받침 위에 기둥이 서 있으므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중점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받은 생명이 우리를 받침들로 만들고 또한 서서 지탱하는 기둥들로 만들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둥 없는 받침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6이라는 수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받침 없는 기둥들이라면 또한 여전히 6이라는 수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둥과 받침 둘 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6의 수가 아닙니다. 60이라는 수는 120이라는 수에 포함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그분의 심판받은 생명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이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표현인 하나님의 의를 산출하는 받침과 기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성경 안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심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기둥 사이의 면적은 제단의 면적과 같음. 두 기둥 사이의 면적은 다섯 규빗 곱하기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단의 면적과 같습니다. 제단의 면적은 장이 다섯 규빗, 광이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기둥 사이의 면적은 광이 다섯 규빗, 고가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둥들 사이의 면적이 제단의 면적에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일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방형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정방형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일치합니다. 기둥머리, 갈고리, 가름대. 기둥머리, 갈고리, 가름대는 모두 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나옴을 의미합니다. 받침과 기둥은 노시었으나 기둥머리, 기둥의 꼭대기는 은으로 입혔고 갈고리와 가름대도 은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또한 우리의 붙드는 힘이며 우리의 연결하는 힘입니다. 기둥들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에 의해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교류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심판받은 생명을 소유할 때에만 우리가 함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은 또한 구속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나온 구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구속은 우리를 연결하는 힘이 되어 서로 서로를 연결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기둥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속받고 구속받을 때 연결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갖게 됩니다. 기둥머리는 영광을 상징하고 갈고리는 붙드는 힘을 상징하며 가람대는 연결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일들과 경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표현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모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 내부 방면을 누리려면 바깥뜰에 있는 세목들을 가져야 합니다. 바깥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의 의이신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거룩함이신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먼저 오고 그 후에 거룩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의 영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깥들에서 우리가 지니고 표현하는 것은 세마포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널판으로서 우리가 지니고 표현하는 것은 금입니다. 우리는 다 금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마포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의 내적 표현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의의 외적 표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 표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나 내적 표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조차라고 말한 까닭입니다. 그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의가 필요하고 안으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밖으로 의의 표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흡수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으로 거룩함의 표현이 필요합니다.